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참된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서는 인생에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 다 아름답고 성공하고 멋진 인생을 다 살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우리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진로 문제도 그렇고 또 뭐 결혼도 그럴 수 있고 또 아니면 이제 결혼하고 자녀 문제도 그렇습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처음에는 내 뜻대로 아주 잘 인생을 멋진 인생을 살도록 이렇게 양육하고자 하는 아름답고 아주 화려한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자녀를 키우다 보면 하나씩 하나씩 이제 타협하게 되고 나중에는 다 버리게 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부모님들의 기도 제목은 다른 건 몰라도 빨리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내 계획대로 또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나는 이렇게 내 계획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대로 실망, 좌절감, 여러 가지 그런 좋지 않은 우리 안에 감정과 생각을 품게 됩니다.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비록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계획은 실패할 수도 있고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때로 무너지고 배반당하고 실망시키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것에만 자꾸 생각과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그런 일이 사실 한두 가지겠습니까? 지금은 내 뜻대로 지금까지는 잘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언제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만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그렇게 더 많이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것일수록 그것이 결국은 좋지 않은 결과가 올 때 우리는 상처받고 배신감,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이런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 세상이 의지할 것이 못 되고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만 사람을 의지하다가 보면 실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고 결국은 인생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주님은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진정한 우리 인생에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문제, 비록 내가 볼 때는 실패한 것 같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아쉬움이 남는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우리 인생에 오히려 안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이런 놀라운 복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안식일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복음서 이 마가복음 오늘 3장을 보고 있는데 앞에서 쭉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바로 그 앞에 이 당일에 아침에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이 그 밀 이삭을 안식일에 베어 먹은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로부터 안식일 율법을 어겼다 이런 비난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39개의 그 규칙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자기들끼리 나라를 이루고 살 때는 원래 그런 규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원전 그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했습니다.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다가 보니까 전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문제가 없었는데 남의 나라에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살다가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규칙을 39개나 정했습니다. 그 당시 그 내용을 보면 안식일에는 900m 이상 걸어다니면 안 됩니다. 어디 가지를 못합니다. 아마 그때는 작은 동네가 그만큼 도시가 작았기 때문에 그 작은 그 동네 안에서 900m면 아마 뭐 그 안에서는 왕래가 다 되니까 그렇게 정했겠죠. 그리고 짐도 옮기면 안 되고 가구도 옮기면 안 되고 심지어는 불을 켜거나 꺼서도 안 됩니다. 정말 그 아무것도 못합니다. 뭐 씨 뿌리고 밭 갈고 추수하고 뭐 타작하고 다 안 됩니다. 이런 세부 규칙들을 나름대로 자기들이 정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계속 지금 예수님 이때까지 계속 내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자기들이 옳다고 여겼던 그 규칙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제 사사건건 예수님이 잘못되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사람들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오늘 이 안식일에 조금 전에 여기 오는 길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 이삭 베어 먹어서 논쟁이 있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오늘 예수님이 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무슨 일을 하실까? 과연 율법을 지키는지 어기는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회당에 여러 사람들 중에서 한쪽 구성에 한쪽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손이 펴지를 못하고 손이 이제 굽어진 채로 그렇게 있는 겁니다.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겠죠. 또 이 장애로 인해서 항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주눅들고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마 동네 사람들 이 사람 누군지 다 알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오늘 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만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에게 영향을 받은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나 안 고쳐주시나 다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이렇게 지켜본다고 했는데 이 고발이라는 것은 법적인 이 고소를 말합니다. 단지 그냥 예수님이 잘못되었다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것을 법적인 문제를 삼아서 아무도 이제 예수님을 믿거나 따르지 못하도록 이것을 아예 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아예 그냥 예수님과 제자들이 잘못되었다 아무도 예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아예 막아버리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이 내용을 볼 때 예수님을 이렇게 싫어하고 반대하는 바리새인들조차도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칠 것을 믿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못 고칠 거라고 생각하면 아 이런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아픈 사람을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은 있으면서 예수님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모순입니까? 예수님이 더구나 오늘 이 안식일에 자기들이 고소하고 고발하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저 불쌍한 사람을 지나치지 않고 심각한 인생 문제를 가진 저 사람을 예수님이 외면하지 않고 오늘 분명히 도와줄 거다 예수님의 저 사람을 모른 척 하시지 않고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저 사람을 알고 도와주고도 남을 사람이다. 자기들도 아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이 마음이 악합니까? 그리고 이들의 눈이 참 왜곡된 눈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나병 환자도 고쳐주셨고 중풍병자도 고쳐주시고 또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나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이미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냥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때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에게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다 걸림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니까 마음에 다 걸리는 것이죠. 이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아주 예수님을 그 무시하는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근본 없는 저 북쪽 갈릴리, 이 갈릴리 어부 출신 주제에 무슨 우리 경건한 바리새파의 전통과 교례를 무너뜨리느냐. 아마 예수와 그 제자들이 이 이스라엘에 발도 못 붙이게 만들겠다,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들이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자기들이 가진 그 교권과 힘과 영향력으로 아마 예수님과 제자들을 충분히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지금 이 사람들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세계의 원리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 말씀에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런 영적인 역사가 계속된다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서 난 자가, 하나님을 떠나서 육체 가운데 진리가 없는 그들이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는데 이제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우리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영적인 생명을 얻지 못하고 열심히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전통을 지키면서도 영적인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모르는 이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고 판단하고 배척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기 원한다면 먼저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생명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도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을 얻지는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는 것도 막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원한다면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이 생명과 능력과 권세가 주어질 때 그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남들이 볼 때는 경건하고 열심히 전통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바로 이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은 얻지 않고 남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도 막는 이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안식을 얻지 못하고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수고하지만 안식이 없는 우리 인생에 진정한 생명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안식을 얻는지 그리고 이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예수님이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지켜보는 거 다 압니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피하지 않고 예수님은 이 사람을 내일 고쳐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제자들에게 저 사람이 누군지 잘 봐둬서 집이 어딘지 물어봐라. 내일 가서 고쳐주자.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고쳐주시는 것을 뛰어넘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안식을 얻는지 또 우리가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예수님은 오늘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은 안식일의 의미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손 많은 사람을 저 한쪽 구석에 있는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제일 한가운데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각을 다 아시면서 이 사람을 가운데 세우고 나서는 안식일에 대한 사람들의 그 오해,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회당 가운데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읽었던 본문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해야 되겠느냐? 아니면 악을 행해야 되겠느냐? 생명을 구해야 되겠느냐? 아니면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둬야 되겠느냐?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그 일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은 세상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진정한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려고 안식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적인 생명을 얻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이 복된 날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안식이라는 것은 단지 육체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앞에 소론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한 대로 세상은 우리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오늘 지금은 의지할 만하지만 언제 이것이 무너지고 빼앗기고 흔들릴지 아무것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존재 목적, 하나님의 나를 원래 지으신 대로 나의 원래 삶의 의미와 목적, 나의 비전과 사명을 깨닫고 영적인 생명과 능력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 살리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 이것보다 시급한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손 많은 사람, 이 사람의 고통을 아십니다. 이 사람의 질병의 고통만이 아니라 이 질병을 안고 살아가면서 자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을까? 남들이 겪지 않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그리고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어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나 보다. 사람들 앞에 정죄감, 수치감, 부끄러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 이 정죄감, 패배감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도 한쪽 구석에 이 사람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쳐주는 것을 예수님이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예수님이 이 손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고쳐주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양이 구덩이에 빠져서 지금 죽을 그 위기 가운데 있으면 어떡하겠느냐, 너희가 건져내지 않느냐. 실제로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양을 끌어올리라고 말했습니다. 일을 해도 괜찮다. 양을 살려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배경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우리가 비록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실수 때문에 당하는 고통, 아픔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죄와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얼마나 더 양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런데 왜 너희가 너희 자기 양은 귀하게 여겨서 끌어올리면서 왜 이것을 율법을 어긴다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오히려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 이런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나의 문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 우리의 이러한 죄와 허물을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함 받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도록 우리가 돕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에 해야 할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단지 그냥 율법의 그 의미를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일을 안 하는 것, 아니면 그들이 정해놓은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한 그 규칙, 그냥 거기 안에만 매여 있습니다. 정말 영혼을, 사람을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말씀 가운데 탄식하시고 또한 분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 마음에 고통이 있으셨습니다. 본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그 마음이 아주 완고하고 딱딱한 것을 보시고 탄식하셨다고 말합니다. 탄식이라는 것은 슬퍼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깊은 슬픔을 말합니다. 바로 영혼을 사랑하시는 목자이신 예수님의 슬픔인 것입니다. 정말 이 손 많은 사람의 고통과 그 인생의 아픔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냥 뭔가 열심히 하는 그 자체로, 남들이 볼 때 거룩한 일을 하는 그 자체로 만족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이 갖는 슬픔인 겁니다. 영적인 생명과 능력은 없이 그냥 경건의 모양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이 보실 때 깊이 탄식하시고 깊이 슬퍼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죄 가운데 고통하는 우리 인생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건져 올리기 원하시고, 우리를 인생의 실패와 어둠의 자리에서 건져 올리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손 마른 자의 그 고통을 예수님이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 손이 펴지지 않고 오그라든 채로 살아가는, 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인생을 보시고, 또 이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영적인 목자가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이 무리를 볼 때 목자가 없는 양처럼 정말 생명을 얻고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동, 열심히 움직이지만 고생하고 기진하고 얻는 것이 없고 인생의 실망과 고통과 실패와 어둠만 있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열심히 살 수는 있지만 그러나 생명이 없고 또다시 실패하고 기진하고 고통하는 그 우리 인생의 고통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거하시지 않고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멸망과 심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선택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겁니다. 우리의 상처와 죄로 인한 고통을 다 아시고 우리를 이 고통에서 건져 올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고통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온몸이 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셔서 우리가 당해야 되는 그 형벌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시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으시고 손과 발에 못 박혀서 십자가 위에서는 온몸이 다 정말 부스러지는 그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바로 왜냐하면 우리를 이 죄와 이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이 어둠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참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안식,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생명과 구원을 얻지 못하고 거부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변에 또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자기 모습을 모르는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이 깊이 탄식하고 슬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영혼을 사랑하는 만큼 깊은 그 슬픔이 있는 겁니다. 아마 부모님들 마음에도 정말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선을 넘어갈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슬픕니까? 예수님이 죄인들을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탄식하시고 슬퍼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슬픔 때문에 그 길을 막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오늘 분노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 분노는 거룩한 분노, 우리가 의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진리가 충만하시고 어둠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은 100% 다 선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해 못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악한 것을 볼 때, 나쁜 것을 볼 때 이 분노가 생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모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부모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 안에 분노가 있습니다. 내가 선생님을 좋아하고 존경하는데 그 선생님을 또 다른 학생은 굉장히 무시하고 그런 걸 볼 때 기분 나쁘고 아주 불쾌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 안에 분노가 있는 것이 그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대적해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을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분노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분노하셨다는 말이 많진 않지만 몇 군데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을 때 하나님의 그 성전을 대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그 거룩한 장소가 될 그 성전이 사람들이 성전세를 바꾸기 위해서, 환전하기 위해서 그냥 돈을 쌓아놓고 환전하는데 정신이 없고 또 제사를 드린다는 명목으로 가축들을, 제사 드리는 가축들을 바꾸기 위해서, 사기 위해서 온통 뭐 짐승들이 가득 차 있는 그 모습을 보고는 예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악한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미워하고 우리가 분노하고 악한 것과 우리가 싸우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종교 지도자들 아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한 받지 못하고 죄인들은 다 세리와 죄인들은 당시에 회당에 오지 못하게 다 그냥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러면 회당에 어떤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그 당시 회당에 오는 사람들은 네 죄를 드러내면 안 됩니다. 나에게 있는 실제 내 안에 나 인생을 무겁게 하고 실패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나의 문제, 이것을 회당에 와서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냥 회당에는 문제 없는 사람들,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들만 오는 겁니다. 자기 문제는 다 감추어 두고 서로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서로 그냥 고상한 의인인 척 거룩한 모양으로 왔다가 그냥 그 거룩한 모양 그대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인생의 그 진정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고 은혜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 문제 가지고 그냥 왔다가 해결함 받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한 그 회당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의 문제를 가지고 그냥 안고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고 나에게는 이 아픔,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는 이 죄의 문제, 우리 인생에 풀리지 않는 어떤 이 인생의 어떤 이 결박들, 주님이 우리 인생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그 악을 미워하고 죄를 미워하고 사단 마귀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분노가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미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람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냥 고치셨다고 말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그 손 많은 사람을 다시 고치셔서 회복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이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손을 내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손을 그 내밀 때 그 손이 온전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회복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회복이라는 것은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이렇지 않았는데 인생에 이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사람의 손이 자라나고 살아가는 동안 이 손이 이렇게 질병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이 가진 이 사람의 상태를 원래대로, 원래 건강한 상태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회복이라는 단어 안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회복이라는 단어는 원래 그 원본으로 그 오리진 원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자신의 그 인생의 목적,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도록 이 사람을 모든 이 죄와 고통과 결박으로부터 이 사람을 건져 올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인생을 죄와 어둠으로부터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바로 죄와 허물로 죽어 있던 우리 인생을 예수님이 다시 살리시고 고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앞에 말씀과 같이 세상을 의지하다가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인생을 돌이켜볼 때 내 인생에 큰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고 엎질러진 물을 우리가 다시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면 예수님이 다시 우리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계획,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진 않았지만 나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많은 아픔과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위하여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안식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지나치지 않고 이 사람을 온전히 깨끗하게 회복시키는 것을 보면서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가지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곳에 있다가 나가서는 헤롯 땅과 어떻게 하면 이제 예수를 죽일까 이들이 이제 의논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서로 반대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헤롯 땅은 이 로마 제국 아래서 이 정권을 잡고 있는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헤롯 왕조와 아주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헤롯 땅입니다. 이 헤롯 왕조를 지지하는 아주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천사도 안 믿고 천국도 믿지 않습니다. 죽어서가 뭐가 중요하냐? 지금 당장 잘 먹고 잘 살고 지금 복 받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정치 권력을 가까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율법을 어긴다고 말하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조금도 관심이 없는 이 헤롯 땅과 이들이 하나가 됩니다. 근데 바리새파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파는 천국을 믿고 지옥도 믿고 내세를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아주 엄격하게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아마 헤롯 땅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자기의 종교적인 전통을 무너뜨리는 적으로 생각해서 한 마음이 돼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보면 남들이 볼 때 아주 거룩한 사람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남들이 볼 때 아주 경건하고 착하고 바르게 흠잡을 데가 없고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 안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진리가 없고 생명이 없고 악하고 교만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다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형식은 거룩한 형식을 하고 모양을 하고 있지만 영적인 생명이 없고 변화가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이런 죄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안식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악하게 보이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경건한 규칙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나쁘게 보이는 겁니다. 이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잘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가 가진 것을 못하게 하고 내가 가진 것을 무너뜨리고 빼앗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것을 무너뜨리고 빼앗아가려는 것처럼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무너져야 될 것들을 붙잡고 있는 그것을 먼저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 귀한 직분은 다 맡고 있으면서 그것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생명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좋은 그 직분은 다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악하게 보고 나쁘게 보고 예수님을 오히려 반대로 죽이려고 하는 이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아무리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도 여전히 우리 안에 이 죄의 세력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의지하는 것 좋은 것 같지만 거기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많은 것을 쌓으면 쌓을수록 언젠가는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상처받고 배신감을 느끼고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러한 죄인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우리가 이 모든 이 죄의 짐,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을 얻고 안식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과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와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세상을 나의 지혜와 이론으로 살아가고 네 계획대로, 내가 옳다고 여기는 계획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진리와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의 진리를 감추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와 허물과 문제를 인정하고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나오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구원의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십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인생의 세상으로 의지하면서 살다가 수고하지만 열매가 없고 실패하고 무거운 짐만 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초청하시면서 예수님께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구원과 생명과 안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물론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하지만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상처받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우리들에게 참된 생명과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실패하고 넘어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을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에 그 변두리에 실패한 인생 같지만 오늘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하신 것처럼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관심이 없고 그 구석에 있는 그 사람을 데려다가 그 회당 한가운데다가 세우고 그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세상 변두리에 있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 되고 나를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이 안식을 얻으시고 우리 주변에 고통하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안식을 얻게 하는 이러한 놀라운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